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 더 좋네요. 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는 거 맞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메말랐던 기쁨이 조금씩 샘솟기 시작합니까? 네. 이제 샘솟는 것만이 아니라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나갈 때는, 오늘 나갈 때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미친 사람처럼 나가길 바랍니다. 네.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요.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외부의 근거가 있죠. 외부의 어떤 요인이 근거가 됩니다. 5월 5일 날 여기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재미난 것들을 하고 놀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꾸릿꾸릿해서 너무 좋다, 그죠? 작년에는 비가 와서 너무 좋았는데, 그죠?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근거가 외부에 있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너무 신비스럽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데요.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아서 가득 차고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 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사순절과 또 부활주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활절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저희는 이런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시간 조이 캠프를 지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이 캠프도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주일 캠프 때는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이 성령을 부으시는 아주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우리 에스겔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또 지식 정보가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누가 바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한 가지 갖게 되는 공통된 갈망, 간절한 어떤 소원함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부흥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부흥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 아주 벅찬 감동이 들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부흥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내 삶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잘 모르겠으면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흥이란 도대체 뭘까? 부흥을 구하라고 하는데 부흥이란 뭘까? 부흥 집회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럼 그 부흥이란 뭘까?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많아지고 뭐가 빵 커지고 하는 것이 부흥일까? 물론 그것도 부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흥의 본질은 이제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까? 마른 뼈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까? 네. 뭐가 많다고 또 뭐가 크다고 커졌다고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이란 뭔가? 저는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제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이란 뭐냐? 바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네. 실제로도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로 나와요. 하야가 뭐냐면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재생시키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 있죠. 이 하와가 하야에서 나온 거예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흥, 부활, 회복 이러한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란 뭐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감히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감히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갖다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오직 기독교에만 걸맞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많이 읽지만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에 남지요.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이 마른뼈 본문은 기억에 남아요. 너무도 극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초신자가 아니라면은 다 알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BC 597년경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본 환상 이상의 특별한 체험이에요.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해골과 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하여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성경에서 부흥을 가장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묘사한 본문이 있다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극적이에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완전히 파산당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기적적으로 행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마른 뼈 같은 이 땅의 교회들, 교회인데요 마른 뼈 같은 교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는 이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같이 우리 가운데 모든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아까 그랬죠. 단순히 말이 아니고 지식 정보가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아멘입니까? 그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흥의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1절, 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도 쭉 살펴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거기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거기서 시작됐어요. 모세를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환상 이상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의 영을 어딘가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천국 가고 싶죠. 진짜는 안 가고 싶으면서 잠깐 어디 데리고 가신다면 천국 가고 싶죠.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 어디 좋은 데를 가신 게 아니고요, 아주 끔찍한 곳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가득했냐? 뼈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해골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데, 뼈들이 가득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섭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죽은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이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에요. 마른 뼈,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뼈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영혼의, 나의 영적 실상,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 또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뭐라는 겁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실상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이러한 실상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메말라 있다라는 것, 메말라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마른 뼈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죽은 줄도 몰라요. 자기가 그냥 완전히 죽었는데 자기가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실상을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의 영적인 실상을 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른 뼈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죽어버린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바싹 메말라버린 삭막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형태는 띄고 있으나, 신앙의 형태는 띄고 있으나 그 속에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바싹 메말라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죽은 종교로 전락해버린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마른 뼈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채택한 것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내가 이런 마른 뼈 같다라는 생각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우리를 한번 좀 살려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채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셀, 우리 셀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살아있습니까? 오늘 이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 자신이 마른 뼈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너무 마른 뼈 같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마른 뼈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마른 뼈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다 마른 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다 마른 뼈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로 마른 뼈가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마른 뼈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실패할 대로 실패한, 망할 대로 망한 것 같은 상황, 절대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조금의 내 인생에 조금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진로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정말 이런 마른 뼈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빛이 되는, 소망이 되는 소식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누가 찾아오신다?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철저히 말라버리고 버려진 그 마른 뼈들 가운데, 마른 뼈에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무덤과에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가족들 외에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이 세상에 철저히 말라버린 그 마른 뼈에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다 외면해버리죠. 다 버려버리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 바로 약속 때문에, 바로 언약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죽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하시냐?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들이,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없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못 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정반대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눈치라도 있어야죠.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살 수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물어봤겠어요? 예? 안 살릴 수 없는데 물어봤겠어요? 장난하십니까? 괜히 거기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예? 살 수 없어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 뭐냐?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라는 암시예요. 예. 절대 못 산다라는 현실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선지자의 대답은 무엇인가?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의 없이 주님이 아시겠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에스겔이 답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라고 어찌 장담합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어찌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시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는요 무조건 됩니다, 삽니다, 막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연히 살죠 주님이 하시면. 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네. 믿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죠? 그런데요, 이 부흥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굉장히 골 때립니다. 몰라요. 몰라요. 왜냐? 철저히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른 뼈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가 뭘 하겠습니까? 에?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사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여러분 삶에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 우리 나라와 나라의 상황들, 우리 가정, 내 영혼의 그런 철저히 죽은 상황들 가운데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면 능히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답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하세요? 뼈들에게 명령해라.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이거예요. 뼈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흥의 원리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죠? 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부흥의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거기서 출발하고요. 두 번째,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비 한 방울 안 와. 아멘. 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의 출애굽기 말씀 6장에서도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을 한 줄로 요약한 게 이 출애굽기 6장 13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도 뭘로 하셨다고 나와요? 말씀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약 시대는 다르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다르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은요 결국 뭐예요? 성령 행전이면서 말씀 행전이에요. 결국은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해지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수천 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요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듣는 자에게 다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경험을 합니까 못 합니까? 경험하고 있어요. 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운동, 네,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부흥 사건들을 연구한 것들을 봐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의 심령에 생명이 들어가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 뒤에는요 다 누가 있냐면 위대한 설교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 디엘 무디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 등등등 이런 위대한 설교자들이요 그분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뒤에는요, 이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풍성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말씀이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뼈는요, 뭐가 없냐 하면 말씀이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건 가난해도 말씀은 부자 돼야 돼. 좌우에 계신 분들이 말씀 부자 되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부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로 배부릅니까? 지금 점심 많이 먹어서 배부릅니까? 나는 지금 뭐로 풍족한가? 뭐로 풍성한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씀이 메말랐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바싹 메말랐어.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마른 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건 가난해도 말씀은 절대 가난하면 안 돼. 다른 건 부족해도 절대 말씀은 부족하면 안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부자가 되십시다. 네. 말씀이 풍성한 자들이 되십시오. 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늘 붙어 다녀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말씀이 늘 풍성하게, 네 안에 풍성하게 해라.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살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말씀이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닿질 않아. 저 멀리 있으니까 닿질 않아. 예.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된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 위험한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팔이 닿질 않아. 예. 여러분, 말씀과 가까워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다른 것보다 말씀이 풍성하길 바라요. 다른 것보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부터 보면요,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첫 번째 뭐가 들려? 소리가 돼, 소리. 네, 소리. 여러분, 죽은 것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가 없어요. 네.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확인해?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네.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네. 살아 있으면 소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 있으면 소리가 나야 돼. 어떤 소리가 날까? 기도하는 소리가 나요. 찬양하는 소리가 나요. 말씀의 소리가 나야 돼. 전도하는 소리가 나야 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나냐? 갈등의 소리도 나요. 문제의 소리도 나. 고난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삶에 이런저런 우당탕. 제가요, 최근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너무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정말 끝없이 이 사탄이 엄청 괴롭혔어,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어가지고 우리 간사님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외부의 다른 목사님이랑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하소연 엄청 했어. 그런데요 다들 뭐라고 처음에 그 얘기를 하는데 다들 뭐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우와 우와 축하한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미워하고 겁박하고 가만두지 않는. 네. 어제도 봐봐 우리 와이프가 무슨 맹장에 걸리고 별일이 다 일어나. 네. 살아있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좀 기도 좀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대. 그 너무 시험에 들더라고. 아무튼 예,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 죽은 거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러한 소리가 있습니까? 예, 이런 저런 소리로 시끄럽습니까? 그게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다, 마귀가 나를 안 건드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야 돼. 왜 나를 안 건드리지? 네. 조용하다. 그건 뭐냐?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셀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셀에서 이런저런 갈등을 이제 막 겪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참 듣고는 제가 그랬어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눈동자가 막 흔들려. 셀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꼼꼼히 생각을 하더니 말씀으로 배우고 예배 드리고 갈등은 없었으면 좋겠대. 갈등은 없었으면 좋겠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이 세상에 갈등 없는 곳이 있는데 다 하나다. 어디예요? 예, 네,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가면요 조용해요. 공동묘지에 가면요 갈등 없어요. 죽은 거죠. 제가 그랬어요. 나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내가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런 공동체는 빨리 떠나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서 공동체를 찾을 때요 그런 공동체면은 빨리 떠나셔야 돼요. 나를 죽이는 공동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게 나를 살리는 공동체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다 그렇죠. 평안한 이런 신앙생활을 다 원해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나는 부흥은요 뭘 보여주냐면 이 부흥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요 나의 단계는 지금 어디 단계인가, 내가 지금 마른 뼈 단계 지금 어디, 지금 이렇게 완전히 해체되어 있는 단계인가, 예. 아니면 연결은 되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번에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예. 단계별로 살아나는, 단계별로.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소리가 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연결되어서, 연결됐다는 건 뭐냐면 모양과 형태를 딱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모양과 형태. 여러분 모양과 형태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먼저는요 먼저는요, 뭘 갖춰야 되냐? 모양과 형태를 갖춰야 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한다고 해서 경건의 모양을 무시하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세워져야 돼?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경건의 모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모양과 형태를 다시 갖추셔야 됩니다. 내 신앙에 무너져버린, 흩어져버린, 흐트러진 이런 모양과 형태를 다시 갖추십시오. 다시 신앙의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은요, 믿음의 모범이에요. 믿음의 모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신앙을 보면요, 그의 신앙도 어떠했는가? 모양과 분명한 모양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양과 형태가 다 흐트러져 버렸어. 그런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가서도 그에 걸맞는 모양과 형태를 딱 세운 거예요. 뜻을 정해서요, 음식도 걸러 먹었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또 기도를 할 때도요, 딱 뜻을 정했습니다. 하루 세 번 정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문을 열고 소리 내어서 그렇게 기도하리라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런저런 신앙의 어떤 모양과 형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양과 형태가 세워지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신앙의 본질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과 형태를 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흐트러진, 여러분 예배 다시 세우십시오. 예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딱 뜻을 정하고 세우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 외에 이런저런 모양과 형태를 갖추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상반기 하반기 40일 성경통독 새벽기도 하죠. 또 끝나면 또 온라인 기도하죠. 여러분 온라인 기도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리 기도하지. 이런 모양과 형태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또 40일 기도 또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같이. 그렇게 왜 하냐? 그렇게 모양과 형태를 딱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뜻을 오늘 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예. 다시 말해서요, 이겁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겼다. 신앙의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과 형태가 딱 갖춰지면은요, 이제는 신앙의 습관이 형성이 돼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핵심은 지속성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의 핵심 어디 있어요? 자매님들, 다이어트의 핵심 어디 있어요? 지속성이 깨지면 의미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영성의 핵심도요, 지속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었다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지속돼야 돼. 네. 여러분, 모양과 형태를 갖추셨습니까? 다시 어렵사리 예배를 회복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이게 저 중요해요. 지속하십시오. 그것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네, 지속하십시오. 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 습관을 형성하는 거야. 333 법칙. 따라해보세요. 333 법칙.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하죠. 한번 하고, 한 번을 하세요. 두 번을 하세요. 세 번만 하세요. 그러면 네 번이 쉬워져. 다섯 번을 하고, 여섯 번을 해보세요. 그럼 일곱 번이 쉬워져. 여덟 번 하고, 아홉 번을 하면요, 습관이 돼. 정말 해보세요. 네. 2주도 안 걸려요. 딱 그렇게 333 하면은요, 딱 습관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렇게 습관을 세우고 영적인 근육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불 받고 해도 관건이 뭡니까? 지속성이에요.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일도 쉬는 날이지. 네?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속하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육체가 다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뭡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가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겉은 딱 멀쩡해졌어.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여러분 이거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도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딱 갖추어도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그냥 종교야. 죽은 종교로 전락될 뿐인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9절에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두 번째, 생기를 향해서도 대언하라는 거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10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무슨 군대일까? 여호와의 군대, 지저스 아미,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 거예요. 마른 뼈 같던 이스라엘이요, 그냥 산 사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산 사람이 아니고 누구로?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그냥 산 사람이 아니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사명자고 누구는 안 사명자고? 없어요. 그런 거 다 사명자야. 마른 뼈가요 그냥 산 사람이 아니고 사명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뭐냐? 바로 사명의 회복이에요. 비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 뭔지 아세요? 뭐가 없어요? 네, 꿈이 없어요. 꿈이. 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요즘 오늘날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이 없어. 꿈이 있으면은요 살아요. 꿈이 있으면은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꿈이 있으면은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요. 왜냐?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꿈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일을 하고 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호렙산까지 40일을 도망쳐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육체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회복시키십니까? 사명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새로운 비전,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 사명을 다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한다면은요 그냥 뭐 막연하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그냥 산 사람이 아니고 뭐로?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자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생기는 뭐냐,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좀 더 익숙한데 푸뉴마 들어보셨죠? 바람, 호흡, 생명, 그리고 영,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10절,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앞에 마른 뼈 환상에 대한 해설이에요. 해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앞에서 생기라고 했던 것을 똑같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제 여기서는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옳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사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심중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사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은요 또 이 생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이 생기가 바로 그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체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 함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또 한 번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마른 뼈 같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사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앞에 에스겔서 36장에도요 이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신다. 곧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예고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그 생기, 동일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끊임없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딱 한 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뭐 어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열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기도한 끝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저는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요,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 똑같아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더 궁극적인 성취는 부활이겠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닐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의 부으심은 단순히 성령의 내주하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요, 네 가지 또는 4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고 또 나중에 거듭나고 이런 건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일매일 무엇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오늘 이 에스겔이 대언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한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저는요, 기도라고 생각해. 이게 뭐냐? 기도. 여러분, 부흥의 또 한 가지 원리,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풍성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꼭 기도해야 되나?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탄의 시험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냥 기도할지어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제가 아직도 저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제목, 아까 부흥이 일어나길 구하라 그랬죠? 구할 게 없으면. 예. 여러분, 또 구할 게 없으면은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제목은요, 기도 제목은요,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제목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데? 그냥 구해봐. 구해보면 알아. 성령이 임해보면 알아.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내 삶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 자유함을 얻게 된다니까. 승리를 얻게 된다니까. 성령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요. 상한갈대 같은 우리들이지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상한갈대면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신대요. 마른 뼈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입니다. 이 일을요 지금도 하시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 상태, 마른 뼈잖아요. 마른 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명하사 저에게 들어가 저를 살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나의 우리 가정에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나라와 맺어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마른 뼈 같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말 선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우리 37장의 4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의 죽은 영역을 향하여서, 죽은 영역을 향하여서 우리 4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역을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